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고난과 복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그 초대교회에게 내리신 그 환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사울은 죽임을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용했어요. 정말 예수를 지독히도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교회가 다 거짓이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 디스트로이, 완전히 부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해하고 모욕주고 때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선고를 내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예수의 철전지 원수가 사울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옵니까? 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잡아가질 않나, 옥에 가두질 않나, 때리질 않나, 비즈니스 손해보게 하질 않나, 가정이 다 망하게 하지 않나. 그야말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울이 핍박하지 아니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1,000명, 2,000명, 10,000명, 우리 교회는 100,000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100만명 모인다 하면서 자기들 교회만 자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태동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추수 때에 너희에게 지금 준비하셔서 지금 때가 무르익었으니까 이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가라. 유럽으로 나아가라. 아시아로 나아가라. 아프리카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게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그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핍박,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필요해서 일으켜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도 바로 이 4절 말씀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그래서 당장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주의 심장 가지고 그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예수를 설명하고 우리 교회 같이 한번 다녀보자고 그와 같은 간절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핍박과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때로 환란을 주십니다.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환란을 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눈물로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감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내가 전에 잘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은 그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했고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북쪽이 아시리아라는 아주 그 이방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사람들을 완전히 다 흩어지게 만들고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의 순수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하고 혼혈화가 되었어요. 반면에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래도 유다는 그 순수한 혈통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서 다시 유다를 세웠던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우상이 만연했고 죄악이 만연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정체성도 없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 북쪽 전 지역을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메인 시티가 되는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빌립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핍박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울이 누구를 주로 핍박했냐면 스데반 쪽에 붙어있던 사람들 이 스데반 쪽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세계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민자로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바울도 이 사울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전통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고 스데반은 이제 막 태동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쪽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쫓아서 막 핍박을 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서 예수님과 히브리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함께 생활하였던 열두 제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들은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헬라파를 핍박했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 이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빌립이 정말 성령님을 의탁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가 그 예언한 그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도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옛날 모세가 내려준 그 율법의 그 정신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젠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에 고난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지금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 빌립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막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인간의 허튼 소리 말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저를 한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한마음으로 따르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육신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또 잘 두고 형통하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잘 두고 하나님의 쏟아주는 그 축복이 있으면 그거면 됐지 다른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뭐 사람들 많고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더 엎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인간인 줄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면 넘어질까 봐 일곱이라는 이 정말 의미 있는 완전수의 숫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오묘하신 그 섭리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전도할 때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을까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만연해 있고 거기에다가 유대 민족의 그 하나님 사상까지 들어가 가지고 완전 혼합주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우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의 영적인 세력이 강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중풍병자가 있었고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거룩한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냐면 이 현대에 물들어 있는 그 음란의 문화, 그 포르노그래피의 문화, 그리고 또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 뭐 돈의 문화,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 보면 거기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막 그 불구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그들을 조절해요. 귀신이 그 사람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고백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 감화하게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혼합한 이 시대의 말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과 순수한 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빌립이 하나님의 때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으며 거기에 더해서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실 그 목회자와 또 설교자와 듣는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은혜받고 한마음으로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죠.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항상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마리아의 이 원래 그 아수르의 정책에서 혼혈주의와 이방 민족이 만연하여서 그 성이 더럽고 죄악에 찌들어 있고 사탄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탄의 영역이 사탄의 영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까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어요. 마술은 여러분 마술은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마술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유대 전통을 본받아가지고 마술은 허용하지 못하겠어요. 마술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것이 마술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술을 터득해 가지고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자칭 큰 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술은 우상과 관련되어집니다. 사탄 숭배와 밀접하고 속이는 것이 그 기본 원리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 마술을 금했고 초대교회도 마술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와 같이 자기를 큰 자로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활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그 세력이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시몬의 마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이 시몬의 마술이었고 그리고 그 시몬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사마리아 성에 사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은 자라고 이렇게 그 섬기고 있는 그때에 빌립이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이 시몬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사탄아 시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혔고 사단에 사로잡혔던 시몬조차도, 마술사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복음과 또 성령과 접촉하게 되면 꼼짝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셨을 때 이미 사단의 머리는 짓밟혀진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제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 사단이 있는 저 다른 종교의 영역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에게 눌려있는 이 사탄의 결박을 끊어줘야 된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영역에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시몬이 저지르는 마술과 같은 것, 그것은 우상 숭배여 거짓이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시몬도 깜짝 놀라서, 막 귀신도 도망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 빌립처럼 표적을 나타나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사람들의 막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불구자가 걷게 하고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교회에 어떤 훌륭한 유력자가 있다. 아,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앞으로 사겠네. 저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든든하겠네. 열심히 저 사람 있는 동안 열심히 나가야지. 이게 바로 표적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표적을 보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막 쫓아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표적을 믿고 쫓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았다. 성도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냐면 인간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은 다 넘어집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믿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저도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막 그 때때로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그 말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만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연약해서 시험에 실족해가지고 넘어져요. 목사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봐야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접촉점이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적을 벗고 이 시몬처럼 빌립이 큰 능력을 향하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이기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그 경험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진리예요.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빌립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다는 상징인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없었는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은 하나의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나가는 그 중심에 복음 전파 사역의 오피스와 같은 메인 오피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게 하시면서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진다고 할 때 이 사도들이 가서 거기에 그 복음의 진정성, 권위성을 인정하도록 했어요. 이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서부터 나온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라는 인침을 이 사도들이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도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가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왜 이 두 사도가 와야 했냐면 사마리아의 성에 그냥 어떤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생기면 이게 이단인지 이게 정통성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오순절 그 펜타코스트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같이 임한 것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그 사도가 와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 임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건 나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령이 임하였던 성령을 나도 받았구나. 똑같은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기까지 홀드하셨어요.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전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빌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두 사도가 나가서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함께 주의를 한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우리 평화장로교회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으로 진리에 서 있느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리고 행동하느냐, 그것이 누구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자기의 심정을 뜯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빠진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그거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방언을 말하였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세를 받으며 방언을 말하였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향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세례 받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라 하면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받기 전 상태로 가라면 난 안 가겠다. 온 세상보다도 나는 성령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축복이요 평강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고 교회가 잘되게 하는 것이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서 기도하는 데 있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고 이 기도 그리고 성령 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거 결부시키면 안 돼요. 이것을 이 일에서 놓쳐지는 사람 이 일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이것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동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들이 온전히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평화장로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희 평화장로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희 평화장로교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